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집구석입니다.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로 뿜필 띵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 돈인과 함께면
봄바람 따라 흘러가는 방송 이제 꽤나 예능 방송 집구석입니다. 지금은 토리 아빠가 열심히 다음 코너 준비를 하고 있느라 리액션을 해주지 않았고요. 이 소장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졸리고요.
2주 연속 자고 있어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어? 뭐?
귀를 닫아, 귀를. 우리 쫑긋 세우고 있어. 귀를
인사합시다,
닫아.
인사. 응. 인사. 어이, 공주님.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호건축 강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리 아빠 이용민입니다.
디자인랩 소소의 장서윤이고요. 네. 지난주 방송과 저희 지금 같은 날 녹음 중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전히 꽤나 정신이 없어요. 계속 막 졸리고.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들은 그냥 뭔가 잘 정리된 정보를 얻겠다. 뭐 저희가 그런 적이 사실 없긴 하지만 잘 정리된 정보를 얻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저 이 인간들의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프닝에도 할 얘기 없죠?
저 있어요.
뭐.
아, 제가 요새 지금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엄청 일이 몰려가지고 힘든데 한 7월쯤에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7월이 끝나면은 제가 그동안 이제 보고 싶었던 건축가들의 이 작품들을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보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가시고 싶은 분 계시면
어디 도서관에?
응?
도서관에?
도서 아 말고
여행으로.
아 사진 말고 직접 보는 거?
그럼 직접 봐야지. 직접 봐야 되는 건축물들이 좀 있어.
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 중인 건 이제 루이스 칸 건축을 한번
칸?
돌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알토를 보러 핀란드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뭐
아, 사람 이름이야?
알바 알토.
알바 알토.
돈에도 나옵니다. 칸. 핀란드 돈에도.
아, 팔로 알토가 아니고. 알바.
그리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터 중터라는 한 2-3년 전이죠. 그 프리츠커상 받으신 내공 가득한 분이 계신데 그분 건물을 보러 한 스위스도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혹시 뭐 저랑 같이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몇 명까지 모집하나요?
글쎄 자유여행으로 그냥 일단 뭉쳐서 가는 자유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움직이기에는 한 7, 8명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게 최대인 것 같아 그죠?
그렇죠. 너무 많아지면은
진짜 패키지 여행 돼버리는 수가 있어.
통제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서로 중구난방 내고 가고 싶은 욕망들이 막 서로 막 엇갈려져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막 싸움 나고 그래서 한 8월 말에서 9월쯤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때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 소장님 확인하실 거고요. 일정이나 장소나
해야죠, 네,
이런 것들도
각자 다 보고 싶은 것들이 네, 다 다를
같이
테니까.
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광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해야 빨리 뭐 비행기표도 그렇죠. 구하고 뭐 일정도 짜고 할 수 있으니까 예, 연락을 저에게 주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뭔가 하시겠죠, 이 소장님이.
그렇죠. 이름은 좋네요. 건축가와 함께하는.
뭐 어쩌자고.
그렇다고요.
웃음이 헤퍼졌어. 졸리니까.
하다가 잘 수도 있겠는데.
저, 잠깐 누워있어 저기 뒤에.
누워도 될 것 같은데 바닥이.
누워있어 약간.
네. 아무튼 저희는 졸리지만 졸리지 않게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시고요. 일단 먼저 2부는 원래 오프닝이 짧잖아요. 2부답게 후딱 코너로 들어가 볼게요.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네,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코너입니다.
네.
네. 오늘은 댓글로 질문 주신 것들을 저희가 먼저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 싶으면 토리 아빠도 질문을 네네,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합시다. 일단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팟빵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팟빵의 사나이 한방님께서 구조체 다시 듣고 있는데 경량 철골 구조랑 스틸하우스를 혼용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다른 것 같거든요. 정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 다
크게 차이가 사실, 없는 걸로
큰 차이는 없어요. 구조 방법에 대해서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조금 다른 게 제가 알기로 스틸하우스 요새 거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스틸하우스라고 예전에 한참 지칭됐던 그 제품이 요새는 시판되지 않고 있는데 그 제품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듈형 주택 같은 거
조립식으로
예,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두 개를 막 혼용해서 예, 막 쓰다 보니까
예, 얘 말을 막 섞었어서
딱히 뭐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요거는 어때요? 그 스틸의 표준 건축 단가가 철근 콘크리트 대비해서 높은데
그렇죠, 높죠.
건가?
비싸죠. 철근이 비싸죠. 철이 금속이 비싸요. 콘크리트보다.
재료 자체는 좀 비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공정이나 이런 거는
근데 예전에 어떤 몇 번째 얘기에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구조 얘기할 때 나왔나?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철로만 지은 철근 건물, 철골 건물의 가격이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경제성이 확 바뀌는 그 점이 지점이 있거든요, 규모가. 네, 그걸 넘어가면은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철골이 싼 거고,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것들은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싼 거고, 뭐 이런 거 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동산에서라는 분이 질문해 주신 건데, 미니 주택을 보았습니다. 1층은 대충 거실, 부엌, 욕실로만 되어 있고 2층은 개방된 다락 구조로 창문이 있는 작은 침실이 있었는데 이럴 때 난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실은 법적인 다락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난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하면 안 되죠.
하면은 불법이에요.
못 하게 돼 있어요?
예.
다락은
내 집인데
실로 전용하는 걸 막으려고
왜냐하면은 법적인 건축 면적에서 빼주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거실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용 가능한 방을 거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실이 아니라
그냥 실.
네, 네. 근데 이게 다락은 거실 용도로 사용할 수는 사실 없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난방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거 사실 질문 봤을 때는 나는 뚫려있을 때 전체 난방은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인가? 아니면 밑인가? 이거 고민을 했었어. 다락 난방인가?
이게 다락 네, 구조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다락이 아니고 지금 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실인데 그냥 다락처럼 생겼다. 뭐 끝에가 뾰족하던지.
그러니까 이게 막 층고가 되게 높을 네, 때 뭐 이 얘기는
복층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뭐 난방 똑같이 하죠. 뭐.
바닥 난방도 돼요?
네. 바닥 난방으로 똑같이 하죠.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니까.
실내 공기가 더 좀 올라가고 바닥도 그냥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거 할 때 매설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바닥 난방.
어쨌든 층이 있고 바닥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다락이 아니라 정식으로 다 면적에 들어가는 네, 공간이라고 하면은 거기 다 그냥 난방 다 깔아가지고 난방하면 돼요.
봐서 위에 공간이 있는데 난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기는 다락일 수 있는 거네요.
전기장판 깔았으면 되잖아요. 네.
자, 다음 가일님.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비어있는 고향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량 목조주택 관련해서 마감을 목조로 하지 않는 경우라도 우리나라 환경에서 뒤틀림 또는 기타 결로로 인한 목재의 부식 등의 문제는 없을까요?
아, 구조목의 결로나 부식의 문제는 없는지를 여쭙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우리가 목조 마감재에 대해서는 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쵸. 얘기를 했었으니까.
금방 늙는다고.
예, 그때 얘기를 했었으니까. 구조체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뭐 콘크리트처럼 뭔가 물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개만 나와 있는 뭐 통나무 주택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거기에 내외 마감재가 다 붙고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잡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게 되게 심하다면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그쵸. 그렇게는 못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생기는 결로를 조금 날려주기 위해서 벤틀이라는 것도 설치해서 그 내부를 구조체 내부를 환기를 시켜주는 시스템이니까
환기가 되는 길이라 그렇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니까요.
그게 재료 자체가 조금 이제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 걸로 쓴다고
쓰죠.
네, 그렇게 해야죠.
네.
되는 거죠.
건조가 돼 있는 그런 걸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친환경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혹시 방염 등 여러 가지 화학 처리가 요구되어서 결국에는 친환경 소재이기는 하나 친환경이 아닌 친환경인 의미가 없어지진 않는가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나무 자체는 이제 어쨌든 자연 재료이긴 하는데 그쵸,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콘크리트로 지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벽지를 붙일 때 어차피 친환경
그러니까.
그걸로 붙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친환경이란 재료 자체가 또 얼마나 또 그게 정말 100% 친환경 재료인지
그러니까 사실 대한... 완벽한 친환경으로 하려면 그냥 완전 옛날 스타일로 흙집 짓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동굴에서 사는 게
동굴에서 살든가?
그 보니까 그 요새 어린이들 있는 집 유아 있는 집들은 또 친환경 페인트 그래서
그건 많이 쓰죠.
그건 많이 쓰죠.
일반 이제, 주택에서도 많이 쓰죠.
많이 써요.
그거는 벽지 위에다도 그냥 바르고 뭐 해서
벽지용이 따로 나와요.
네, 그렇게 바르잖아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나요? 막는다는 게
아무래도 좀 유해한 것들을 많이 안 섞었겠죠. 그 재료 자체가 뭘 막아준다기보다는 덜 그 재료 자체 덜 성분이 뭐
근데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건 콘크리트 자체나 아니면 벽지를 바를 때 이미 그 본드 같은 걸로 해서
그렇죠.
그런 유해 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친환경 페인트를 덧바른다고 해서 그게 좀 막아지겠느냐?
일반 페인트보단 낫다 이런 거죠. 예.
그래도 뭐 잠깐이죠.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리고 벽지도 뭐 친환경 페인트 이런 거 벽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다 있을 것 같아요.
옥수수로 만든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옛날에 그처럼 그 풀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
그게
삽살풀 이런 거.
그게 진짜 친환경이죠.
그거 썩지 않아요? 안 그건, 썩나?
그거는 썩죠.
그
물 먹게 되면
그쵸. 제가 그 수업할 때 자료 조사하면서 만리장성 얘기는 하는데 만리장성을 쌓을 때 썼던 그 외부 말고 그 안에 있는 성벽을 쌓을 때 썼던 그 재료를 뜯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밥풀이었다는 거야. 찹쌀풀.
옛날에 우리가 기억하는 옛날, 그러니까 TV로 봤을 수도 있지만 뭐 하여튼 굉장히 옛날은 벽지 같은 거 다 그런 걸로 발랐던 것 같은데
풀 만들어서
풀 만들어서
그렇죠.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 어떤 업체는 모든 벽체를 목재로 집속하여 100mm 두께의 집성목으로 벽체를 세우는 공법으로 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 집성 시에 이제 본드 등 화학물질이 쓸 것 같은데 시공 후 난방 시 문제가 없을까요? 요거는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집성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밀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거라서 난방에서 목재가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고 어쩌면 약간 뒤틀리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럴 수도 있다의 수준?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는 잠깐 딴 얘기인데 집성목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도마 나왔어요. 도마 요새 나무도마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집성목 도마 보면 이제
얇게 이렇게
짜집는 거는 집성한 거는 그 칼질하면 그게 패이잖아요. 그 안에는 본드라든지 유해물질이 올라오는 거야.
어 진짜?
그래서 그 위에다 이제 뭐 고기를 놓고 다닌다든지 뭐 썬다든지 하면 칼집 사이로 거기 있던 본드들이 막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 집성목 도마들을 어디서 만드냐? 중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중국 공장을 갔어. 거기 찍었는데 진짜 본드도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섞고 저거 섞고 막 섞어서 빨리 굳고 왜냐면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빨리 굳고 뭐 하여튼 잘 붙는 걸로 친환경 이런 걸 자기네들도 모른대. 그래서 정말 엄청 지저분하게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많이 들어왔다고 막 이러면서 그게 생각이 나네. 그리고 아예 그냥 원목으로 만드는 도마는 그냥 나무 잘라다가 그냥 콩기름 같은 거 바르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집성목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 집성목 도마 쓰지 말라고.
처음 알았어요.
나왔어요.
도마 고를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집성목 도마도 있구나.
집성목 도마를 못 본 거 같아.
나도 못 본 거 같아.
난 봤어. 옆에 이렇게 켜가 보이는 거 레이어가.
그래요?
이 단면 옆.
그럼 옆면으로. 위에서도 바로 그냥 보이고.
그렇겠죠. 네. 집성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게 붙이는 아니, 거니까.
나무도마 되게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어느 제품 살 때 그거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얘가 뭘로 붙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같은 것도 얻기가 힘들기 맞아요. 때문에
모든 걸 믿을 수도 없어 이렇게 이런
원목을
식으로.
쓴다고 해도 원목의 마감을 뭘로 또 발랐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 약간 이거 민감하신 분들은 뭘 좀 이렇게 해도 금방 이렇게 아시긴 아시더라고요.
근데 또
눈이
그런
따갑다거나
게 있어요.
이런
아,
식으로.
네. 네, 이분의 질문을 보면 앞에 뒤틀림을 걱정을 하시는데 그 뒤틀림을 없애기 위해서 화학 처리를 하면 친환경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화학처리를 안 하고 썼던 게 진짜 친환경이잖아요. 그런 나무들은 다 뒤틀리고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완벽한 친환경과 완벽한 보존은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구조를 모르겠는데
세상은 변하니까 자연 환경도 다 변하니까.
이게 이제 재료 같은 거 이제 뭐 만들게 할 때 쓸 때 고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데서든 어디서든 이제 집 지었던 거 오래된 것들을 부셔서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 나무는 이미 변형이 다 된 거야.
그치,
수많은 세월을 겪어서 그거를 쓰면은 조금 뭐 친환경이 되다가 뭐 좀 그럴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전통 한옥 만들 때 보면은 나무 목조 건축이니까 우리나라 전통 건축이 나무를 그대로 쓰면은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는 바닷물에다가 소금물에다 한참 담가두고 꺼냈다가 다시 말렸다가 다시
말리고
이걸 엄청 반복을 하잖아요. 그만큼의 시간을 들일 수 없는 거지 요즘에는.
맞아. 그걸 이제 약품 처리로 대신하는 거지.
저번 주에 나왔던 한옥 재료 뭐 재구매 뭐 이런 거랑 연관되네.
그리고 이런 게 참 어려운 게 10가지 공정 중에서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는데 10가지 공정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친환경이 아닌 게 들어가도 그 제품 자체가 다 친환경이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깐깐하게 따지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만우님 여러 가지 지금 페북에 올렸다가 지워져서 화가 나셨는데 보시면 한옥의 마당과 아파트 베란다 연결시키는 말씀 인상 깊었습니다. 현관과 문지방 이런 것들 본 적 없다. 뭐 영향을 받은 건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네,
얘기했죠.
지난주에 말씀 네. 나눴던 거죠. 그리고 이제 ALC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한번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ALC를 얘기한 적이 없죠.
맞죠.
저번에 우리 재료 얘기할 때도 넣을까 말까 했다가 그냥 뺐던 것 같아요.
그 ALC가 언제 쓰이는 거예요? 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풀었으면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럭.
그러면 콘크리트 대신 쓰는 건가요?
근데 약해요.
벽돌 같은 거 대신?
그렇긴 한데 그만큼 이렇게 단단하거나 튼튼하지가 못해요.
외장재인 거예요? 아니면 구조재인 거예요?
구조 역할은 못할 거예요.
구조 역할은 네. 안 되는데 외장재도 딱히 아닌데
근데 이걸로 그냥 쌓아서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구조 역할 하는 건가?
그러니까 2층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2층까지 못 올라가고 벽만 세우는 그냥. 거는 가능하니까
사실은 좀 저도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이제 그게 어쨌든 그 기포 안에 기포가 좀 들어있는
있어서?
거라서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콘크리트보다는 네. 좀 좋고 대신에 가볍고 대신에 근데 좀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죠.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공하기가 좀 쉬워요. 현장에서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막 만들 때 많이 쓰시는데 네. 예전에 한때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요즘에는 많이 쓰지는 않는 것
맞죠.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할까 말까 그래. 하다가 그냥 빼자 이러면서
비호감 재료인가?
또 딱히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유행이 돼서 딱 이 새로운 재료가 나왔을 때 딱 유행이 돼서 확 한번 쓰였다가 어떤 식으로든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사용량이 확 떨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벽을 세우거나 하기에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볍고 이렇게 가공도 쉽고 하기 때문에 일단 내부 벽이나 이런 거 칸막이 벽을 만든다거나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용도로는 많이 써요. 마감 재료는 쓰지 않지만 예, 그래서 아마 요즘에도 사용되는 현장이 많아서 보신 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같이 이만우님 질문해 주신 건데 화장실 방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화장실 방수는 이제 습기가 있기 때문에 바닥, 벽, 천정을 다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시공하시는 분도 이제 인터넷 사진 같은 걸 찾아보셨나 봐요. 근데 이제 바닥 하시고 그리고 바닥에서 몇십 센치 정도만 윗까지 벽체를 방수제 발라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 하는 게 좋긴 하는 것 같은데 시공할 때 진짜 다 하는지 아니면 인터넷 보신 것처럼 몇십 센치 정도만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하는 게 좋겠죠.
다 하는 게 좋겠는데
다
천정까지 다 하진 않아요.
천정은 보통 그 욕실용 천정 그게 따로 있잖아요. 욕실용에 하는 천정 그게 따로 있거든요. 재료가. 그거 얹기 때문에 천정은 따로 방수들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샤워를 하는 곳은 1800, 1.8m까지 방수를 하고요. 일반 화장실들 샤워를 하지 않고 하는 데는
물이 닿지 않는 데는
60cm 정도에서 끊죠.
요새 또 건식 화장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샤워 공간 외에는 물을 이렇게 물이 바닥에 막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방수를 거기 뭐 60cm, 80cm까지만 해도 사실은 충분한 거죠. 물 청소를 어쩌다 한번 하는 거고.
그래도 이제 건축주가 요구를 하면 다, 뭐다 하는 거고.
건축주 돈으로 하는
거 그게 저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규제 법으로 정해진 게 60cm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규제는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규제는 일반적으로 계획적인 내용.
네, 계획적인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타일이 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로 넘어가서 정용관님께서 뭔가 이렇게 논문까지 첨부를 해주셔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ETHE라는 건데 패시브 하우스나 이런 데서 언급이 되는 건가 봐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링크가 다 영어인 거야. 깜짝 놀랐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비닐하우스 하시면 이런 거 고민되죠. 연료비가 어마어마할 테니까.
지열 관련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는 알겠는데 이거가 설치됐을 때 그
그러니까 저희 기본 개념만 알지.
그런 거를
지열이랑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 개념은 아는데 이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많이 쓰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아니고 저희도 이제 뭐 요즘에 단독주택 지을 때 지열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열 적용해서 할 때도 있는데 그냥 지열은 어쨌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30m 정도 그 구멍을 뚫어서 파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에 뭐 물이 지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구멍 뚫었을 때 물이 막 넘쳐가지고 그거를 아예 못 내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비용도 좀 비싸고 네 이게 어떤 식으로까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저희도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자료들을 좀 논문이라는 것 좀 뒤적뒤적 해봤더니 외기보다 한 4~5도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난방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마 이거 궁금하시면 저희가 아는 한에서 그 업자 말고 전문가들은 아마 관련된 교수님이나 그 교수님들 밑에 연구실, 그러니까 건축 환경이나 건축 설비 전공하시는 분들, 예, 그런 전문가를. 그렇죠. 에게
자문을 구해야 되는
자문을 그, 구하는 게 업자 외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게 직구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저희도 한번 뭐 그런 교수님들 찾아가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ETHE라는
정말 할 수 있는 일만 여기
할 수 있어요.
진짜
동기가 이 교수하거든요.
진짜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메일로 역시 주신 분인데 정승호님인가요? 집을 지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워낙 몽상가라서 집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시대요. 한옥과 현대 건축의 하이브리드, 뭐 원시 움집 형태 막 이런 그림들 막 그리시는데 나름대로 그려본 스케치랑 도면들을 건축가분한테 보여드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황당해하실지 건방지다고 생각하실지 왜 자기가 다 그려놓고 나를 왜 찾아왔는지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좋은 건축주죠.
절대 뭐 건방지다는 거 말이 안 되고요.
그게 이게 건축가들에게 건축주가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이나 도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도면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말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까지 거기에 담겨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참 좋은 건축주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은 좀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뭔가 어차피 저희는 이 일을 계속 하니까 여러 가지 툴도 쓰고 뭔가 이렇게 되지만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그림을 못 그려서 좀 그렇다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건축가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명확하잖아요.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맞아요. 이야기로 전달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저희도 굉장히 빨리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 여러 번 받아봤어요. 건축주의 평면도 근데 그거를 그대로 현실화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거기서 읽어내고 함께 이제 계속 기본 설계 과정에서 맞춰 나가면서 바뀌는 거죠. 그 안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있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아무도 그쵸. 그거를 무시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들고 왔는데 무시하는 사람이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네, 그건 맞아요. 그냥 나오시면 되고 저희 충무로 건축교실에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건축교실에서 하는 일이에요.
저희가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그쵸, 그쵸. 건축교실에서 많이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팟빵과 아이튠즈, 페이스북, 메일까지 다 해서 네. 질문들 받았습니다. 오영?
지금 졸려서 웃음이 헤퍼졌어요. 아,
고마워라.
네. 궁금증들이 좀 해소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궁금증들을 해소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늘 얘기하지만 저희와 많은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토리아빠의 뜬금 질문 오늘 이 코너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방송으로 들어갈게요. 네, 본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문에 대한 어떤 계략적인 이야기, 문의 의미들, 문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때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탁 말았잖아요. 이번 주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역시 집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는 문은 방문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문, 만지는 문.
그렇죠, 방문이죠.
방문 말고 뭐 있나요?
네?
방문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다 방문이지 뭐.
정말요? 그럼 그거 뒤에 있잖아, 뒤에. 기타 문이 있어요, 뒤에.
다 방문이지 뭐. 네.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집을 방문하면 되지.
저런 답도.
방문을 다.
방문의 크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방문 한 폭을 900 정도? 그렇게 잡는데
900 정도 해야 가구 같은 거 옮길 수가 있어서 그렇죠.
90cm
높이는
2100
2100
물론 짜서 더 크게 맞춰서 더 예, 방문을 예. 높게 한다거나 더 넓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기성 제품이 보통 그 크기로 많이 나오고 그 크기를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고 그거랑 비교를 하면 뭐 화장실 문 같은 경우는 보통 750이나 800을 많이 쓰거든요.
아 그러네.
좀 작아요.
사람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 배치나 이런 것 따라 다르겠지만 변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을 열 때 문이 너무 커버리면은 변기 위치에 따라서 걸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작게 잡아요. 화장실을 뭐 마냥 넓게 할 수는 없으니까.
화장실을 넓게 하기 위해서라도 문은 좀 작아야 되는 거지. 네. 그런 게 있죠. 높이는 똑같이 하고요. 방문의 크기는 그 정도고 방문의 재료도 또 다양하게 쓰는데 다양하다고 볼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전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뭔가 원목문 맞아. 많이 썼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 원목문 이렇게 막 약간 몰딩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오래돼도 좀 이게 좋게 남아 있고 그렇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ABS나 멤브레인 이런 용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ABS는 이제 플라스틱 PVC 계열인 거고 멤브레인은 MDF 나무 소재가 기본인 거고. 겉에 마감은 이제 두 개 다 필름지를 붙여서
시트지 같은 거
시트지 붙여서
무늬목 붙이기도 하고
무늬목이나 시트지를 붙여서 시트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나무 색깔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나무 무늬인 것처럼 보이게
잘 마감해서 페인트 칠하기도 해요.
아니면 뭐 단색으로 돼 있는 것도 그쵸. 있고 흰색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다 가공품인 거죠. 옛날에 원목이 그래서 옛날 오래된 아파트들 가면은 시설이 이런 건 되게 낡았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방문이라든지 그 벽하고 천장이 만나는 곳에 몰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원목이죠.
좋은 것
중에 좋은 것들
남아있는 것들
맞아. 요새는 몰딩도 다 좀
가공품이죠.
다 PVC에 필름 붙어있는 거 많아요.
황금색이고
그 위에
아, 커튼도 그, 황금색이고
그 뭐지? 몰딩 사이에 실리콘도 황금색으로 바르잖아.
아, 맞아 맞아.
맞지 알죠.
맞춰줘야지.
딸 맞춰줘야 되니까.
딸 맞춤해야지.
아 그랬어 맞아.
황금색 되게 싫어하는구나.
아니
번쩍번쩍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바닥이 이제 나무 색깔인데 바닥 옆에 걸레바지 몰딩을 하고 거기에 실리콘을 쏘는데 금색을 쏘는 거예요.
맞아요.
갈 수 없나 봐.
얘기했잖아. 없어요. 딱 금색밖에 없어요. 그게 금색. 원목 색깔이랑 제일 비슷한 거야. 나무 아... 마루 색깔이랑. 그래서
참 투명을 쏘면 거기 또 시멘트가 보이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잘 시공을 잘하면 실리콘 안 싸도 되지 않나?
아, 써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쏘는 게. 예.
실리콘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그게 딱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냥 페인트 칠한 거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텐데 벽지 붙이면은 그 끝에 이제 마무리 가서 붙을 때 그 마감 처리가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실리콘 중에 그 물 안 닿는 데 쓰는 수성 뭐 어떤 종류는 페인트가 그 위에 덧칠 가능해요.
아, 그런 것도 있겠죠.
실리콘 중에.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오래된 한옥 아니라 오래된 문짝들은 사실 조금 낡기는 했지만 좋은 재료들이
다시
많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막 리폼해가지고 어디 장식품으로 쓰기도 하고 집에 갖다 놓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블로그인가? 어디 인테리어 블로그? 막 이런 거 요새 많잖아요. 그런 데서 봤는데 옛날에 살던 집에서 문짝을 떼왔다.
맞아요.
그래서 페인트 칠해서 베란다에 놔뒀다. 뭐 이런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인테리어 할 때 이제 뭔가 오래된 분위기를 내는 소품으로도 많이 쓰여서 사각이도 해요.
창틀 많이 하던 창.
외국의 고성 같은 데서 문 떼오잖아요. 카페 같은 거 할 때. 창문 창살 같은 것도 다 떼우고 타일도 떼워서 바닥에 깔고.
중고문들이 되게 이쁜 게 많더라고. 중고문은 좀 시장도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크진 않지만 외국은 되게 그 시장이 크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시장까지는 모르겠는데 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시골집에는 대문이 아직까지 나무로 돼 있는 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낡은 대문이긴 한데 대부분 다 원목이니까 굉장히 멋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거
그쵸.
어느 날 어디를 지나가다가 되게 낡은 집이었는데 대문도 되게 멋있게 낡은 집이었어요. 한 서너 달 있다가 거길 다시 우연히 지나갈 일이 있어 그 대문 앞을 딱 지나가는데 철문으로 바뀐 거예요. 요즘 그 철제 현관문으로 방화문.
그 문은 누군가 주워갔을 거야. 누군가 가져 사갔을 수도 있고.
판 거지.
아, 그래요?
집주인이.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이제 건축하면서 문도 다 디자인하고 맞아요, 맞아요. 다 만들고 네, 했는데 이게 이제 모든 게 이제 뭔가 기성제품화 되면서 회사가 생기면서 회사에서 문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다 만들어버리니
회사 제품이 싸니까
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직접 만드는 만들어지는 거는 비싸지는 거고 더.
그리고 아까 막 시트지 얘기도 했지만 시트지도 종류 요즘 엄청
굉장히 많아서
어마어마하죠. 시트지도
그러니까 시트지 마감이 옛날에는 시트지 마감이 되게 싼티 났는데
그치.
요즘 시트지 마감은 정말 싼티 안 나. 이게 정말 좋더라고. 종류도 너무 많고. 무늬목은 전에 우리 얘기한 적 있나? 무늬목?
무늬목은
나무를 얇게
네.
얇게 썰어서 아주 얇게 썰어서 시트지처럼
옛날에 도시락도 있었잖아. 도시락.
어?
도시락. 몰라? 도시락 그냥 나무 얇게 돼 있는
그거 종이처럼
도시락.
얇은 그거
기차에서 파는 거?
어 맞아 기차에서
파는 도시락
옛날에는
그 안에 파슬리 같은 거 꼭 들어있고
그렇죠. 나무로 된 어묵. 집에서 도시락 쌀 때 소풍 같은 데 갈 때 자기 애는 그 은박지로 된 그 도시락 있잖아요 거기다 김밥 싸고 선생님한테는 그 나무로 된 거 이렇게
맞아 그거 일회용 나무 도시락을
약간
팔았어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나는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몇 살이야? 언제적 사람들이야?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기억이 난다 나도
뭐 아직도 있을걸요?
네.
정말? 아직도 있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얇게 킨 게 무늬목이고
하여튼 뭐 종류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ABS라고 했던 게 어쨌든 그 합성 수지 소재 PVC 계열이니까 뒤틀림도 없고 시트지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열로 처리해서 확 찍어갖고 나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고 그래서 보통 화장실 같은 물기 닿는 곳에다가 많이 쓰죠. 멤브레인은 나무니까 이제 좀 물기 닿고 그런데 되면 시트지가 벗겨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름은 참 멋있는데.
뭔가요?
멤브레인.
키보드 종류에도 있지 않아 멤브레인?
그런 것 같아. 기계식 키보드.
아니야 기계식 아니에요 멤브레인은. 일반 키보드 종류예요. 네. 또 이게 기계식 키보드 덕후의 어떤. 네. 아무튼. 그리고 원목 문이 많이 안 쓰이게 된 게 물론 원목 그 목재 비싼 것도 있지만 무게 때문인 것도 좀 있었잖아요. 고장도 많이 나고 그렇지 않았나?
아무래도 굉장히 무겁죠. 원목 자체로는. 네.
여기서도 멤브레인이 ABS보다는 무거운 문이라고.
네. 멤브레인이 좀 제일 저렴한 문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보면은 이제 한옥 같은 문에는 옛날에도 보면은 원목을 썼겠죠 당연히
그렇겠지
뭐 홍성, 백송, 적송 등의 소나무를 주로 썼고 그 중에서도 적송의 춘향목을 가장 고급으로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기가 되게 좋아서 목수의 아내는 도망가는 일이 없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목수 집에는 이 향이라니까. 춘향목으로 돼 있는 나무가 있는 아니 목수 몸에 춘향목이
그 아니 나무 냄새가 그 옛날 남자들의 그 냄새보다 나무 냄새 나는 게 훨씬 좋았겠지 향기롭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대문을 비롯해서 부엌이나 곳간 등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은 주로 넓은 널판지로 만든 문 보셨을 거예요 아마 주방 그 뭐죠?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판으로
맞아,
이렇게
넓판지로 네,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창호지를 바르는 살로 된 창호 뭔지 아시죠? 옛날 한옥은 이런 식으로 문이 좀 되어 있다고
다른 나라들인지 네.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제주도에 보면은 통나무 3개 이렇게 걸쳐놓고 하나 빗겨서 걸어놓고
저는 뭐 우리
뭔가 메시지를 네. 표시하고 뭐 이런 것들도 참 되게 재밌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뭔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것도 그렇고 본인 우리나라의 한옥에서는 뭔가 이렇게 상징하는 것들을 좀 많이 담아놓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또 뭐 또 하고 잠도 자고
잠을 깨세요
방송 중에 자기 없기
말하면서 주무시네
아, 내가 예전에 과외를 할 때
과외하다 존재해요
과외를 미루고 미루다가 설계 마감하고 가서 과외를 해야 됐어 도저히 미룰 수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갔지. 가서 막 설명을 해. 설명하다가 깜짝 놀라서 딱 보면은 수학과였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이거 쓰긴 썼어. 얘기도 뭔가를 했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걔한테 걔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야, 내 지금 무슨 얘기했냐? 근데 모르겠어.
아니 근데 건축학과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 내 친구는 버스에서 서서 졸다가 옆에 할머니가 자리 비켜줬다는 얘기도 있었어. 하여튼
아무튼 그런 상태예요.
녹음 중에 자는 상태.
옛날에 하룻밤 정도로는 이렇지 않았는데.
늙었지. 나무 도시락 아는 사람이.
그래 이제 잠을 못 자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하루 밤새면 다음날 완전 아무것도 못하죠 진짜 네. 너무 힘들어요
내일 또 합사를
아침 내일 아침 10시에 또 미팅 잡혔어 아무튼 나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소장 자는 바람에 빵 터져가지고 홍송이랑 적송이랑 따로 있잖아요 네. 홍색이랑 적색이랑 어떻게 다를까? 나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알아요?
적색은 포도주 색깔일 것 같고 홍송은 다홍색일 것 같아요 각 색깔이 가까운 게
홍송은 내가 알거든. 약간 붉은빛 띄는, 약간
그러니까,
분홍빛 약간
그러니까,
띄는.
다홍 색깔 좀 그런 쪽 느낌이고, 적송은 와인.
근데 이게 원래 색깔도 다를 것 같아. 이 한자들이 의미하는 색깔이 약간씩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붉을홍, 붉을적 아닐까요?
홍색, 적색. 아, 그러니까 실제 색깔이, 그걸 표현하는 색깔이.
홍색이 더 뭔가 빨갈 것
그렇죠.
같고, 적색은 약간 좀 검은
핏빛 나는
적색일 것 같고.
그게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어.
오늘 참 되게 두서없는
그러니까 방문 이런 재료의 차이도 있지만 방문 열리는 방법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보통 전에 우리 얘기했지만 여다지문, 미나지문 뭐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다지는 뭐 폴딩 여는 거고
열어서
미나지는 미는 거고
열어서 다 열어서 열고 닫고 열어서 열고 닫고 밀어서 열고 닫고
근데 요새 미나지
여다지는 영어로 하면 스윙인 거고 스윙
여다지가 스윙이고
그래 여다지라고 그랬어요
미다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미다지는 슬라이딩 그쵸
슬라이딩 도어즈가 생각나네 기네스 벨트로 참 이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신줄 놓기로 했구나 그냥 아 내 옛날에 이사 가기 전에 집 보러 막 다녔잖아요 근데 어떤 집이 있는데 집 크기도 좋고 다 마음에 들었는데 집이 좀 낡긴 했는데 문짝이 방향이 다 반대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문이 방 안쪽으로 열리지가 않고 방 바깥쪽으로 열리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설계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배웠으니까 생각하지 않고도 문의 방향을 제대로 다는데 근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집은
그러니까 방은 아니, 안쪽으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지방이 있었는데 문지방을 처음에 시공한 사람이 반대로 시공한 것 같아.
뭐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밖으로 열어야 되는?
그런 거 안 보이던데 그 집에서.
그러니까 문이 그럼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방문은 안쪽으로. 화장실 문도 안쪽으로 열리죠?
현관문은 바깥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 방문은 그런 원칙은 없는데 방 쪽으로 열면서 이제 열자마자 벽에다 문이 붙여놔야지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바깥이 열리면 그 문이 열린 공간에는 못 쓰는 거니까
보통은 통로가 있잖아요 방 앞에
효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현관문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안쪽에 그 문 쪽에서 물을 맞으니까 이게 화장실인데 거실 쪽으로 열리면은 물이 문을 막고 흘러내리면 거실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쪽을 열려야 해서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현관이랑 방문은 딱히 뭐 그런 법칙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안쪽으로 열리게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가끔 그러니까 오래된 집이나 설계가 잘못된 집에 그런 문짝이 반대로 열려서 뭔가 그게 다 그렇게 오랜 세월 사람들이 설계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다 이게 좋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놓은 건데 그건 효율의 문제거든요. 어떤 개념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근데 그쵸. 근데 그게 반대로 막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살면서 뭔가 이상하고 뭔가 불편해.
그러니까 맞아. 나도 어디 가면 뭔가 이렇게 내가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당기고 들어간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만 바뀐 거면 괜찮겠는데
열리는 방향이 그냥
예전에 대학교 때 친구 자취하는 방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여름에 막 씻으려고 딱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잠글려고 딱 봤는데 잠그는 게 바깥에 있는 거야.
감금실 아니야? 감금실? 어?
이건 뭐지?
화장실에?
어.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러면 극한이 원래는 화장실 용도가 아니라 창고 용도 아니었을까?
뭐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데 화장실을 그러면, 쓰는 거겠지.
밖에서 이렇게
근데 깜짝 놀랐어. 분명히 저기서 누가 딱 잠갔어. 그걸 또 들어간다고 잠그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 하니까
싸는 돈 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화장실 하니까 그 생각 났어. 그 내가 밀고 들어가야 되는 당기고 들어가는 내가 화장실이었어. 맞아. 그래갖고 친구 자취방에서 거기도 그러고
또?
문을 땡기고 들어가니까 씻고 나오니까 물이 바닥에 다 떨어진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발판 다 젖고 그래갖고 그때 뭔가 이상했었어. 맞아.
그러니까 다 이건 효율의 문제라고.
얜 왜 문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미닫이 문은 우리가 거실 쪽에 많이 썼었죠. 옛날에 거실 공간을 막는 용도로.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문짝을 뗄 수가 있으니까 떼면 이제 거실처럼 한 공간으로 쓸 수 있고 막아놓으면 약간 방처럼 쓸 수 있고 뭐 그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미닫이 문 집에서는 주방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어. 내
주방을 막아놓고
기억에.
그냥
아예 한 공간으로 쓰건 이게 어쨌든 프라이버시 보호가 크게 되지 않는 경우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미닫이요?
이게
미닫이가 보기 좋고 그렇긴 한데 열고 닫을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가는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가다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써야 되니까 약간 지금 그랬던 것 같긴 해.
하드웨어를 좋은 거 쓰면
톡 손으로 톡 건져.
톡 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 미닫이문들 생각하면 다 뭔가 되게 무겁고 막 원목 미닫이문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거기에 꼭 이렇게 뭐지 나무 루버처럼 이렇게 막 달려 있는거나
그 바닥 레일에 가끔씩 양초 칠해줘야 되고.
맞아요. 그런 것도 발로. 있었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요즘에는 하드웨어 쓰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바닥에 이렇게 홈을 정도. 파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행잉으로 잡아가지고 레일차로 문이 행잉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우리 중학교가 1930년대 건물이었는데 거기 문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위에 이렇게 걸려있었어. 바퀴가 도르래 같은 바퀴가 위에 딱 있어가지고
약간 틱하게
옛날 스타일
레일이 막 이만한 철근 달려있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게 그런 경우가 진짜로 열면 한 공간으로 훅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통 애들이 중학생인데 엄청 장난치잖아요. 문을 딱 닫아놨는데 밑에는 이제 홈을 파가지고 거기에 문을 걸어놓게 했는데 이게 낡으니까 문 밑이 다 까진 거야. 그래서 이게 툭툭 들리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누가 장난치다가 문에 쿵 한 거야. 휙 들려서 들어왔잖아.
벼락치기 문이 됐구나.
그게 밑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낡아가지고
위에는 도르래로 걸려 있고
오히려 애들 걸렸다. 애는 안 다쳤네. 덜 다쳤겠네 애는.
에요? 뭐 다쳤대요. 중학생이고 뭐.
아무튼 금방 얘기했듯이 레일도 어떻게 보면 문지방이잖아요. 그 그렇죠. 미단 지문의 레일도 그리고 여다 지문에도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꼭 문지방이 있었죠.
맞아요.
문지방 밟지 마라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쨌든 이게 나무로 원목으로 막 하니까 구조 자체도 그랬고 이렇게 밑에서 틀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문이 이제 흔들리거나 뒤틀리니까 사방을 다 이제 딱 잡아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지방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뭐 PVC나 이런 것 좋은 재료, 그러니까 좀 강도가 있는 재료로 찍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지방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생활에 대한 편의나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네.
문지방에 발가락 찍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때 혼자 있으면 더 서럽다?
되게 다행이지 않아요?
아니야 되게 아픈데 이게 너무 아파서 소리도 안 나오는데 왜 그런 사소한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가족이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너무 아파서 너무 서러운데 혼자 계속 아파. 막 이런 것.
그게 나는 그런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안 아픈데 같이 있으면 아파.
엄살 아니야 엄살. 문지방은 왜 밟으면 안 된다 그랬지? 아 뭐 이게 실력이 따라간다.
복 나간다고.
복 나간다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 나라에 있더라고요. 내용이 로마에서도 문을 세 명의 신이 보호한다고 믿었고 인도의 쿠미로족도 문지방을 부귀의 쿠르미족 문지방을 부귀의 여신 라크슈미의 좌석이라고 믿었고 러시아에서도 문지방에 신령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문지방에 왜 우리나라도 거기에 문지방에 신령으로는 귀신이 살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 조그마한 문지방에 뭐 이렇게 많이 살고 앉아있고 막
그러니까 경계가 되는 지점에 그, 대한 인식들은 좀 있었던
것 그렇기는 한 것 같아.
외부와 내부의 경계에서
뭔가 되게 위험한 순간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실내에서 실외로 나갈 때 라든가
그렇죠. 예전에는 더 위험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야생동물들도 많이
뭔가
있고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바깥 그렇죠. 세상으로 나가고 막 이런 어떤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니까 그 순간을 보호해주는 어떤 신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네요 지금. 지금 막 생각하니 문지방은 밟지 말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우리도 들었고 서양 사람들도 들었네요.
근데 이제 문지방이
신기하다.
없어져서
그래서 없어져가지고
신이 갈 데가 없었네. 없었네, 없었어.
현관에는 약간 있지 않아 아직? 그치?
현관은 있죠.
현관은 턱이 있으니까. 현관은 있으니까 현관 문지방만 안 밟으면 되는 건가?
거기는 신의 밀도가 좀 높겠네.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다 거기 모여있어.
주택난이 지금 심해.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한옥에는 그게 대문 같은 경우 되게 높지 않았어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맞아, 그렇죠.
그 넘어가는 거에 의미를 뒀던 것 같아. 옛날에 궁궐 안에 처음 막 생각시대 들어가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넘어가서 밖 깨고 이렇게
그렇죠.
가는 것도 있고 뭔가 그 넘어가는 거에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도
그런 대문에 그 문지방도 밟고 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거 밟기도 쉽지
그건 밟고 맞아, 넘어가는 맞아. 게 아니라
아, 그치 그치 문지방 얘기까지 하니까 이제 방문이 거의 끝났네요. 근데 방문이 막 전부인 것 같지만 또 우리 집에는 다른 문들도 가끔 설치가 되잖아요. 화장실 문은 방문이랑 같이 얘기를 했고 창고 문이나 뭐 보일러실 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오, 다 방문이죠.
뭐 다 비슷하죠.
그 보일러 문이나 이런 데는 약간 지금 철제로 하지 않아요?
화재. 화재 때문에.
그 방화문이라는 거는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네. 규정이 따로 있죠.
방화문 규정이 따로 있어서 그 집에는 사실 방화문을 많이 쓰진 않는데
보일러실.
집 안에 집 보일러실. 안에는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죠.
보일러실 같은 데 쓰기도 하고 일반적인 무슨 우리가 흔히 다니는 건물들 빌딩들 이런 데는 네. 많이 쓰죠.
그 계단실이랑 연결되는 그 부분을 그쵸. 항상 닫아놓으라고 제가 예전에 생활정보에서 말씀드렸던
그치 그치
아니 내가 어제 보내드렸잖아요. 그 중국의 부실 아파트 열쇠를 꽂았더니 열쇠가 들어가는 거야 벽에. 그리고 손으로 치니까 벽이 무너져. 그리고 안에 막 무슨 망 같은 게 있고 근데 거기 기사 중에 방화문을 골판지로 만든대 그래갖고 대단하다 그랬어 진짜.
드디어 안 타는 종이를 개발한 건가.
방화문을 어떻게 골판지로 만들지?
가짜로 그냥 가로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방화문 위치에 골판지 문을 달아놨다는 거지.
뭐
그게 아닌가?
그럴 수 있고 뭐 그렇겠죠.
어찌됐든 둘 다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어떻게 정리가 되든 간에.
그 아파트 관계자가
얘는 안쪽에 있는 거고 안쪽에 있는 벽이고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은 없다 이랬대요.
대단하다.
대단해.
여기서 많이 들어보던 말들이.
그래서 어쨌든 방화문은
방화문이 이제 뭐 좀 가정에서는 잘 안 쓰지만 일반 빌딩에서는 건축법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데가 있어요. 건물의 규모나 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뭔가 그 철판의 두께나 뭐 이런 것들로 좀 나눠지는 것 같고 갑종이 더 세고 을종이 좀 덜 세고
병종은요 뭐. 병종은
정종 병종
지하는구나 이제
내가 오늘 이상하게 이 소장 개그를 내가 되게 구박을 많이 했잖아 근데 오늘은 다 좋다 이상해
싱크가 맞는 거지
뭔가 오늘 막 이렇게 거슬리지 않아
이제 다 하는 거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방화문도 그렇게 쓰고 또 우리 뭐 창호에서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 샤시로 된 문도 있고 바깥으로 그쵸. 나갈 수 있는 뭐
거실에서 바로 외부의 베란다나 발코니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문 같은 경우에 유리 강화 유리 도어 같은 거 많이 쓰죠.
네. 슬라이딩도 있고 여닫이 문도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맞아요.
또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철제 같은 데다가 창 만들어서 안에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문들도 뭐 창고 같은 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에 유리 같은 거 달고 이런 거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주방에 딸려있는 다용도실 문 같은 거.
맞아요.
네, 안에 이제 뭐 그 다용도실에 가스레인지가 설치돼 있다거나 뭐 이럴 때 조리하는 거 이런 거 좀. 세탁실 뭐 이런 데도.
그런 데 이제 망입문.
망입문 많이 쓰죠. 요새 그게 뭔가 스타일화 된 것 같아.
망입문이 비싸요. 일반
아, 그래요?
비싸죠. 그게 방화문에도 쓰이거든요. 망입유리가. 그래서 보일러실에도 할 수 있어요.
제 카페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뭔가 정말 뭔가 꽂혔어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꽂혀 있는
카페 같은 분위기 연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죠 쓰면은
원래는 산업용 유리로
독특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폴딩 도어
여러 개로 접어가지고 한 번에 그 공간을 다 열 수 있는
부채 모양
부채 모양으로 접혀서 카페에 많이 있는
다 보면 폴딩도어나 이런 것들은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하긴 했지만 단열에 취약하고 그런 면이 있다는 점 신경을 써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아파트 발코니 확장할 때 또 이제 그 다 트지 않고 발코니하고 그 내부 사이에 원래 있잖아요 창이 근데 거기다가 폴딩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발코니 바깥에 이미 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코니는 발코니대로 쓰고 그 다음에 가끔 거실 공간을 확장하고 싶을 때 폴딩을 접는다는
열어,
거잖아요.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발코니가 없어지니까 좀 불편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근데 이 폴딩 도어는 어쨌든 간에 앞뒤로 좀 잡아먹는 면적이 있잖아요.
앞뒤로 접었을 때요?
네, 접었을 때. 접어서 들어가면서 그 메일 쪽에는 뭔가가 없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접으면 사실 되게 작아지니까.
접어가는 도중에.
접어가는 도중에 그게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넓어버리면은 이게 하드웨어 잡아줘야 되는 게 너무 커서
아까 2단문 3단문 그거랑 비슷하구나.
폭을 되게 좁게 해서 여러 개를 쪼개는 거예요.
폴딩 한 칸이 그렇게 안 나는 거지. 그리고 폴딩도 위에만 레일 달려있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확장이 훅 되고 물론 비싸겠죠. 늘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나. 그리고 이 소장은 점점 잠들고 있어. 빨리 갑시다. 그래서 유리가 계속 레일도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일단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어에 쓰이는 하드웨어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드웨어에는 손잡이도 있어요. 사실 문의 손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동그란 손잡이도 옛날엔 많이 썼고
예전엔 동그란 거밖에 없었고 뭐 물 묻으면은 못 돌리고 그랬었는데
그 시선에 막 기름기 묻어있고 그러면
못 돌려 막 이렇게 팔뚝으로 이렇게 돌리고 막 그랬잖아
맞아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일자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양손에 뭐 들고 있어도 발로 이렇게 슥 내려도
무릎으로
무릎이나 이렇게 팔꿈치로 내리거나 맞아. 이렇게 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동그란 건 그럴 수가 없지 무조건 손으로 돌려야 돼
그러니까.
맨손으로 말짱한 손으로
참 안 좋았어.
인간만 쓸 수 있는 문이었네요. 옛날 문들이.
아, 그쵸. 그 동영상 본 것 같아. 길다란 손잡이. 거기 되니까. 고양이들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문 여는 거 본 것 같아.
아니, 나 얼마 전에 심심해가지고 유튜브를 보는데 사자가 이럴 줄 몰랐지. 그러고서 뭐 이런 뭐 제목인가 영상이 나왔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자동차로 사파리 투어하듯이 그냥 돌아다니는 사자떼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진짜 가까운 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세워가지고 사진 찍는 시간을 주나 봐. 사진 신나게 찍고 있었는데 앞에서 사자가 이렇게 쓰고 와서 쳐다보는 거, 차 안을. 여자가 막 사진 찍고 있으니까 한참 쳐다보다가 슬슬슬 뒤로 가더니 문 손잡이를 훅 물어서 열었어.
깜짝 놀랐게. 문 안 잠그고 다닌단 말이야?
아니, 그럴 때는
그게... 열 줄 몰랐던 거지.
열 줄 몰랐던 거죠.
그것도 근데... 그 사파리 보통 다닐 때 안전한 동물들이 있는 데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하잖아. 그래서 잘 안 잠그는 것 같아.
근데 그 사파리는 차를 많이 봤 서 그렇다 치지만 그 야생에 있는 사자인데 그러니까. 보더니 진짜 뒤로 안 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자가 뒤로 빠졌나 보다. 그리고 딴 사자 찍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턱 열려. 사자가 있어.
저 옛날에 봤어. 세상에 그런 일이 해서 강아지인데 집주인이랑 못 떨어지는 거예요. 아, 집주인이래.
분리불안?
그 주인이랑 그래서 차에다가 애를 놔두고서는 내리면은 걔가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 차만 열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하려고 트럭이랑 뭐 다른 종류의 차들에다가 얘를 가둬놓고 실험을 했는데 문을 다 열고 나와.
얘는 원리를 깨친 거지.
어떡해.
신기하다.
그래서 그 동영상 그러니까, 갑자기 문 딱 열리니 사자 우리 딱 보이니까 이 여자
진짜
소리가 지르니까 그냥 달렸어 차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고양이들도
진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그란 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안전한 문인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간만 열 수 있는
인간만 열 수 있는 동그란 손잡이
인간도 뭐냐
때에 따라서는
되게 어려운 손잡이였구나 그 손잡이가. 근데 옛날에는 우리 한옥은 고리로 돼 있었고 사실 그쵸
손가락으로 한 거
동그란 고리로 돼 있어서 그걸 당기거나 밀거나 했고 큰 대문 같은 경우는 고리 말고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도 있었고
사자입
사자입? 사자입이 있었나? 그 사자입?
현관에 보면 바깥 때문에 사자 모양 되고 사자 입에 고리 달려있잖아 두 개
그거 이거 두드리는
항상 사자야.
그게 사자였을까?
사자 아니야?
그렇죠. 사자였을 거야.
그 유럽 진짜? 쪽에서 온 거
유럽에서 들어온 거 유럽에서 그래. 들어온 거니까 철문 장식 막 이런 거.
아직도 파나?
그거 많이 팔걸?
그렇게 두든 이렇게 두든
그렇죠. 그게 또 똑똑 두드리고 그 유럽 저택에서 사는 그런 문인가
그 스타일이 또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사자의 꼬리.
문고리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요새는 또 그 문고리 안 보이게도 많이 하잖아요. 방문 같은 경우는 물론 손잡이가 있어야겠지만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구멍만 넣고
홈을 판다거나 구멍을 판다거나
지난번에 그거 본 거 같아. 가죽 끈을 끈을 문의 끝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슬라이딩 도어에. 그리고 끈 잡고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끈이 얼마나 갈래나?
가격이요? 뭐.
아니 그, 아니 오래 갈래나 싶어가지고
사람이 부정적이야.
하여튼 그런 손잡이가 기본적인 하드웨어고 또 문에.
손잡이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디자인된 엄청. 손잡이 같은 경우에 뭐 되게 비싼 것도 많아요 정말.
우리가 침 흘리는
어떤 거 있어요?
이런 하드웨어 업체 중에서 뭐 해펠레라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해펠레
독일 거
비싸고 뭐 막 이거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차라리 제작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제작하는 거보다는 해필레가 쌀걸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제작하려면 그거를 주물 떠야 되는데.
아,
엄청 힘들죠.
뭐 두들겨서 만들겠다면.
그러니까.
아니 뭐 나무로
한옥의 그거 고리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만.
아니, 요새 3D 프린터가 나오니까 그 금속도 되거든요.
그 프린터기 가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금속으로 해주세요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3D 프린팅만 전문을 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 가루가 금속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뭘로 붙이나? 본드?
아니 그 접착제랑 같이 쏴서 그 형상이
아니면 그렇게
거야.
할 수도 있어. 그런 거 3D 프린팅을 한 다음에 그걸로 주문을 만들면 되잖아. 몰딩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금속 넣어서
3D 프린터로 뭐 케이크 만들고 이런 거 못 봤어?
집 뜨죠. 중국에서. 집 뜨졌어.
어디서 우리가 3D 프린팅까지 간 거야? 손잡이에서 간 거야? 그리고 문에 또 다른 뭐 사소한 이야기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문을 움직이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한 것들이 뭐 경칩이라든가
경첩
뭐 경첩.
경첩 경칩은 엊그저께 지났어요.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
경첩 있죠. 이게 접혔다 열렸다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게 경첩이 이렇게 완전히 꺾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열리는 거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거.
그거는 되게 안쪽에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딱히 그렇지 않던데요.
그래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나? 이렇게 문하고 문틈 사이, 문틀 사이가 뜨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 그래요.
경첩이 시스템이 경첩 시스템이야. 되게 재밌더라고. 내가 한번 봤어. 유심해봤는데
앞뒤로 열리면서도
앞뒤로 열리면서 이게 또 딱 그 손을 안 건드렸을 때 여기 가운데에 탁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얘가 힘이 좀 있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런 애들은 플로어인지 텐데. 플로어인지가 보통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탁탁 걸려가지고 바닥에다가 고정하는 힌지고 그거는
아니요 옆에다 하는 것도 있어요. 옆에다 하는 거는 이렇게 고정이 되진 않아. 그냥 가운데만 고정되고
경첩이 그렇게 생긴 게 있어.
가운데만 고정이 되고 열려있는 상태는 고정이 안 돼요. 뭔가 다른 고리라든가 뭔가 딴 게 필요해요. 그거는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보통은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경우에 바닥에서 약간 띄어서 그런 거를 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런 데 많이 하나? 식당 주방 들어가는 곳?
그러네.
왜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 술집으로 들어갈 때.
카우보이들.
카우보이들.
그치, 그런 거. 그 외에도 하드웨어들이 있긴 한데 이게 보통은 이게 손잡이 할 때 다 세트로 다 사죠. 뭐 이렇게 도어 스토퍼나 뭐
이것도 어쨌든 그런 뭐 문 파는 업체들 브로셔에 종류별로 쫙 나와요. 고를 수 있면 돼요. 거기서
골라서 보통 조합하죠. 네. 그러니까 설계 과정이나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문의 위치랑 이게 가구 배치 뭐 이런 거랑 되게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동선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열리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문에 대해서 우리 밖에서부터 내부 공간까지 일단 한번 쭉 다 훑어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맨날 보는 거니까 이번 이야기는 전 이야기에 비해서 확 쉽지 않았을까. 난이도가 갑자기 훅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신에 좀 그냥 마음 편하게 즐겁게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문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집 밖 소식 듣고 마무리하러 돌아오겠습니다. 네, 집구석의 집 밖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 소장님께서 소식을 전하는 걸 좀 쉬시고 저랑 이 소장님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먼저 할까요? 이 소장님 먼저 하실래요?
네, 먼저 하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좀 뭔가 더 다양한 어떤 것은 없을까 소개드릴 만한 그런 걸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이 전시가 제가 사실 보고 싶었던 전시라서 소개를 하게 됐어요. 작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를 했던 한국관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았었는데요. 그 한국관 전시를 우리나라 서울 아르코 미술관에 옮겨서 하게 됐다고 하길래 그 전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목은 한반도 오감도고요. 내용은 남북 분단 이후에 70년간 각자 발전해온 어떤 건축이나 도시의 모습 이런 것들과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하는 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니스 비엔날레 때도 굉장히 궁금했고 사실은 가보고 싶기도 했지만 베니스까지 갈 비행기표가 없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하니까 그 유명한 전시고 어쨌든 상 받은 전시니까 한 번쯤 가서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의 어떤 건축물들도 굉장히 다른 듯 비슷하고 굉장히 비슷한 듯 엄청 다르더라고요.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재밌는 것도 많고 문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쓰는 단어들이나 막 이런 것들 포스터 단어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 말들을 많이 쓰면서 또 하드코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구경하는 또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가 서로 느끼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하죠?
아르코 미술관이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아르코 미술관에서 3월 12일부터 시작했고요. 5월 10일까지 두 달 동안 전시를 합니다.
이수정님 갔다 오셨다.
네, 갔다 왔어요.
이게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 때 한국 간에 내용물이 엄청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다 있나요 여기?
그게 그대로 다 온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다라면
뭔가 실망인데?
왜 상을 줬을까 하는
아 진짜?
다 온 것 같진 않아요.
왜 다 안 왔을까?
그게 아마 막 이렇게 되게 구하기 힘든 자료들 얻어온 것도 있고 막 이렇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나? 난 잘 모르겠네.
근데 이게 설명만 들어서는 아니, 소개만 들어서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가 사실 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긴 한데 건축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사거든요. 근데 각 나라별로 이렇게 전시관이 있고 그 전시관에 전체적인 어떤 공통된 주제가 있지만 또 그 주제에 관련된 각 나라별 전시관들의 해석을 통해서 전시를 해요. 그래서 그 전시관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전시들도 많고 그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각기 다르게 건축가들과 그 나라들이 해석했는가도 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쟁쟁한 행사에서 1등상을 받은 황금사자상을 받은 그런 전시인데 그게 이 소장님 보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진짜 뭐 다 오진
다 왔는지,
않았나 보다.
다 안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다라면은
뭔가 리서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된 전시라고 들었는데 그렇기
엄청
때문에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리서치는 충분히 한 것 같은 느낌은 받았어요. 근데 뭐가 많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가보고 싶네요.
그
네.
북한 건물이나 북한에서 하는 뭐 포스터 그림 이런 것들이 더 재밌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포스터 그리기 할 때 했던 그런 그림체와
우리 못 보던
거라서 그 문구들 뭐 이런 것들 예전에 막 포스터 초등학생들 했던 그런 것들하고 그림 화가인가 포스터가 아니라 그림인데도 확실히 사회주의 체제라서 그런지 노동자들이 그림 속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솔로 부대야 돌진하라 뭐 이런 거
그러지. 네, 여기 그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자체가 사실 넓지가 않아요. 되게 좁아요.
그러면 다 온 건가?
그래서 그럴 다 온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다 오지 않았으면 뭔가 그래도 장치를 마련했을 텐데 뭔가 전시 내용을 뭐 이렇게 비디오로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는 많이 봤지 북한 거 보고 싶어서 가는 거지.
어?
왜?
종북.
너를 알고 나를 알아야 모두 극복도 할 수 있고 친하게 지내거나 적이 될 수도
알면
있고
끝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서운 나라예요.
아 그런
나만
거예요?
나만 알아야 돼.
근데 다음 이 소장님 소식도 뭐 크게 그런 게 다른 얘기가 아닌데?
어?
그쵸?
그러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거 굉장히
이 소장님
익숙한
소식.
문구인데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소장님의 집박 소식.
네, 다음은 남북 미술전인데요.
그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요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라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 그러면 씨름판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 백두산이 더 높잖아. 백두장산 그거는
그렇죠. 이게 세계로 평화 나눔 문화축전 조직위원회에서 분단 70년 2015 남북 미술전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이제 연다고 합니다. 이것도 12일부터 시작했네요. 이 남북한의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전인데요. 남과 북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각각 70점씩 140점을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북한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은데 전 이런 게 하는 줄은 사실 몰랐는데 이거 하기 전에 3월 초에 끝난 전시인데요. 네덜란드 대사관인가에서 북한 미술에 대한 전시회를 일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올해. 오히려 저는 그런 데서 하는 곳 전시회에 나오는 그림들이 훨씬 더 내실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못 갔네요. 어느 순간 3월 중순을 훅 넘겨가지고
오케이.
어쨌든 이것도 재밌는 것 재밌을 것 같아요. 북한 작품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북한 작품을 접하면 이적 단체로 찍히거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북한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한 번씩 가서 보시면서 한 60년 정도 떨어져서 살았는데 얼만큼 또 의식이 같은 의식이 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도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거 방송 올라가기 전에 끝나는데? 지금 봤는데
3월 17일에 끝나네요.
이런 게 있었대요.
예, 있었...
오늘 끝나는데.
오늘 끝났습니다. 녹음하는 날.
이런 게 있었대요.
되게 짧게 하는 전시였네요.
어, 진짜. 근데 이게 막 그 짧게 하는 전시에 북한화가 70명의 작품을 걸었대.
월북한 인민예술가. 있었는데 짧게 하는 건가?
이거 이름 되게 신기하다.
리퀘대.
어, 리퀘대.
월북한 인민예술가 리퀘대가 작곡하기 1년 전에 그린 숲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리퀘대. 쾌짜를 쾌짜를 이름에 쓰나?
이름 신기하다.
처음 본 것 같아. 쾌짜 이름에 쓰는 거.
아 어, 약간 궁금했는데 놓쳤네요.
그러게. 오후 10시까지래 지금 가면 볼 수 있어.
서울 메트로 미술관이 경복궁 역사 내에 있는 거기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녹음을 하고 집에 가기 전에 이 내용을 바로 페북에 올려주세요. 이번 주 방송에서 소개될 오늘 끝나는 전시입니다.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소장님이 올려주실 거죠?
구글링을 하면 다 나와요.
이 6월 달에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한 작가들이 함께 모인 합정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네요.
베를린에서 왜 서울에서 한 번 더 하면 되지. 좀 길게 하면 되지.
법이 있나 보죠. 며칠 이상 하면 안 되고.
아, 며칠 이상 하면 종북이야?
지금 딱 어디지?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니까 5일, 6일 딱 해야 되는 6일. 법적 기간 6일.
오감도는 두 달 하는데?
상 받아서 그런가?
아, 재해석한, 상 받아서?
재해석한 거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갖다 거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직구석의 집박수식.
대한민국 만세.
어, 나 대한민국 너무 좋아.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에서
같은 얘기인가요? 어.
대한민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구석의 집박수식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러 돌아올게요. 자 이제 입구 이제
입구석 입구석.
아 힘들어. 자 이제 이번 직구석 방송 문 닫을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문이었으니까 그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드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쉬운 이야기에 대해 다 해봤는데요. 즐거우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 이 소장과 제가 있어서.
근데 가끔은 그냥 이렇게 네. 같이 수다 떠는 기분으로 들으시는 것도
나름 그래도
항상 수다 떠는 기분 아니었나?
나름 그래도 필요한 내용들과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강 소장님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방송을 할 수 있었고요.
이번 방송 수은 갑은
강
소장님 덕분이죠. 네,
할 수 있었고요. 저희도 그래서 자료를 어느 정도 공부는 하고 와서 방송을 했어요. 물론 그 자료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아무튼 저기 이번 방송 토리 아빠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요.
아니 미안하다. 어떠셨어요? 미안하다.
오늘은 오늘은 참 이렇게 비몽사몽 중에 이렇게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문이 사실 진짜 아까 장성환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항상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할 얘기가 있을까? 뭐 종류나 뭐 이런 것도 다양하긴 하지만 구조라든지 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담이 많이 섞여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수다 떠는 기분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방송이 이렇게 훅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시간이 오늘 되게
같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얼레벌레.
어쨌든 오늘 뭐 그냥 정보 전달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 같아. 저희는 좋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좀 너무 정신없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어쨌든 집에 관해서 뭐 다른 뭐 얘기도 좀 찾아보고 그런 사담들이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근데 전시 같은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재밌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두 분은 얼른 가서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이, 어이, 잠 깨고.
네. 안녕히 주무세요.
난 지금 또 미팅 가야 될까?
와, 몇 대면 미팅이에요?
이번 거는 나 안 재밌었어. 나 잠이 좀 깨가고 있나 봐. 못 받아주겠어.
무의식 중에 나온 거야.
저기가.
입버릇이지, 입버릇. 미팅은 그 미팅. 계속 얘기해.
네,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면 어느새 봄도 다 지나가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날들이네요.
정신 차리면 여름이겠죠.
와, 그렇겠죠. 저희는 봄 되고 좀 바빠지고 막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시간 내서 파릇파릇하게 푸르러진 경치도 좀 보고 봄바람도 좀 쐬시고
봄에는 한번 외부에서 한번 녹음 한번 해보죠. 날씨도 좋을 텐데.
빨리 끝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말하라고 했지.
아니 왜 외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그래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좀 그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대리만족 뭐 이렇게. 나 그 블로그에 먹방이나 음식 사진 올라온 것만 봐도 나는 식욕 약간 해소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대리만족. 그러니까 많이 놀러 다니시고요. 그러면서 짬짬이 우리에 대한 관심 놓지 말아주세요. 다음 주에는 저희 방송 없으니까 방송 없는 와중에도 가끔씩
다음 주요? 다음 주에 없죠.
이럴래? 다음 주에 방송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방송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다음 주에 저희가 또 찾아올 건데요. 없는 와중에도 한 번씩 좀 옛날 방송 클릭도 좀 해주시고 옛날 방송 다시 듣다가 궁금한 것도 한번 좀 질문해주시고 저희가 더 이상 순위에 많이 연연하진 않지만 방송이 안 올라오는 주에는 너무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계속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심으로 우리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주셨으면 좋겠고 댓글 질문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메일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한번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뭘?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잘게요.
광고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메일로
맞아요. 네, 광고 뭐 개인적인 광고도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그럼요. 네.
저희 뭐 300일이에요. 뭐 이런 거.
그건 좀 그건 좀 내가 커트.
왜 해줄 수 있잖아.
내가 연애할 때까지 안 되겠다. 네. 아무튼 직구석과 함께 발랄하고 즐거운 봄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말이 오는 소리 실전 건축 팟캐스트 본격 건축 질의응답 팟캐스트 직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직구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 나 오늘 신청하면서 눈 1점이 나왔는데.
아,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요?
이게, 그러니까 봐봐요.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이제 그 밝기 조절 잘못 해놓은 거 아니에요?
자동 밝기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놨어.
아 내가 되게 이렇게 해놨구나.
아, 그래 보이네. 보이네.
어둡게 해놓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방을 불 꺼놓고 아니고 눈 아파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오 환해졌어.
보여 보여.
빠져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세요 여보세요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분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이제 좀 발걸음
야라.
집구석은 젊은 건축가 집단 에도스가 만듭니다.